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존전에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알아야 될것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음으로써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잠언의 31장입니다. 르무엘 왕은 어떤 그 학자들은 사무엘을 가르친다 그러지, 솔로몬을 가르친다라고 하지만 그건 확실하지 않고요. 하여튼 르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그 왕에게 그의 어머니가 훈계한 잠언입니다. 우리들이 여자로서 자라나가는데 처음에는 딸로 자라지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하면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엄마가 되는데, 딸로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요. 그것이 우리 딸로서 사는 법이라면 아내로서 사는 법은 또 어떠한 거냐면은 우리 하와가 처음에 그 남편을 돕는 자로서 지음받았으니까 돕는 자로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10절 이후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는 남편에게 유익을 주고 남편을 돕는 자의 그러한 아내 역할을 써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아들에게 쓰지요. 근데 그 아들에게 쓴 사람이 누구냐면 엄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마로서 사는데 우리가 자식을 낳았을 때는 내가 여자라도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우리가 엄마로서의 역할이 뭐냐 하면은 그를 훈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그를 양육하는 것이 또 엄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자들이 역할을 다 한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딸로서의 역할, 그리고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역할, 그리고 아이들에게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딸로서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딸로서, 남편에게 아내로서, 아이들에게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딸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역할이라는 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걸 잘할수 있을까, 그걸 다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담감이나 정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일 수도 있어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금 생각을 바꿔보면 역할이 있다는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주시고 세워주시고 믿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희 큰며느리가 이제 큰손녀를 임신했을 때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좋은 엄마가 돼야 되겠는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엄마가 될그 자신이 없대요. 그래서 정말 아기 가진 자체가 두려움인 거예요. 아기는 이뻐하지만 내가 엄마가 된다는 자체에 대한 굉장한 그 부담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 그 아이는 너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인데 하나님이 너를 믿고 맡겨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자꾸 묻고 하나님이 하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 아이 어떻게 키우는 건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근데 너를 믿고 너의 그태 속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니까.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하나님한테 배우면서 순종해서 키워라. 그러면은 부족함이 없다. 누구도 엄마 되고 나는 엄마 될 자신 있어. 엄마로서 내가 잘 해낼 수 있어. 그러고 엄마 되는 사람 없지요. 엄마는 아기를 낳아서 내가 엄마로서 처음 자라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시어머니 1년생, 뭐 우리가 결혼하면 아내 1년생 이런 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해보지 않고 하는 거거든요. 아기를 임신하고 아기를 낳고 그리고서 이제 엄마 1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경험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누가 딴 사람에게 배워서 할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딴 사람 거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과, 그러나 나는 나고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라 다른 생명체니까 딴 사람 걸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을 내가 먹을 수가 없고요. 다른 사람의 진단받은 거를 내가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나의 경우, 요 아이의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정확하게 배우려면, 정확하게 깨달으려면은 하나님한테 물어서 하나님한테 배워야 돼요.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씻기고 뭐 애를 계속 보살피지요. 그런데 엄마가 언제까지 엄마예요? 부모가 언제까지 부모예요? 자식이 엄마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돼서 한 몸을 이룬다. 그건 분가지요. 그 결혼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부모가 부모 역할이 없는 게 아니고 부모가 부모가 아닌 게 아니고 자식과 부모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은 그 관계에서 형태가라고 그럴까? 교제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이지, 아이를 품에 안고 있다가 걸을 수 있게 되면 내려놓잖아요. 걷게 하잖아요. 그러면 지가 걸을 수 있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길을 가르쳐줘야 돼요. 여기로 가면 위험하고 여기로 가면은 뭐하고 그런 식으로 품에 안을 때는 그걸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안고 걷고 다니니까. 응? 그렇지만은 이제 그 아이가 자랄수록 우리가 그 아이 다루는 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그 아이를 다루고 그 아이하고 그 교제하는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런 거지 부모가 아닌 것도 아니고 자식이 아닌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아이들 결혼하고 보니까 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 그 아이들이 처음인데 좀안 해본 건데 세상에 맡겨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식으로 살아라가 아니라 또, 나산 식으로 살아라가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수 있도록, 역시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리고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 그게 또 부모의 역할이더라고요. 기도하며, 그리고 옆에서 항상 그 지켜봐주는, 간섭하고 주장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이를 걸을 수 알고, 자기가 길을 택해야 되고, 그런데, 엄마 아빠가 계속 간섭하면은 그 아이는 계속 품에 안겨 있는 아이나 마찬가지요. 앉은뱅이나 마찬가지가 돼요. 그래 제가 이제 그 농담처럼 우스갯소리처럼 엄마는 학교 안 쫓아가고 직장 안 쫓아가고 결혼하는 거안 쫓아간다 그래요. 그렇지만 자식을 내가 그래도 그 아이가 학교 가서 잘할 수 있도록 직장 가서 잘할 수 있도록 결혼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바라고 또 그것을 뭐야 서포트 해주고자 하는 돕고자 하는 마음 정말 그 도움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구하며 그 아이가 그 하나님께 듣고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또그 아이를 위해서 가르치고 또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들이 엄마의 역할이 있어요. 여기 르무엘 왕의 엄마입니다. 왕은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왕도 엄마의 훈계를 받습니다. 그게 엄마예요. 내 자식이 어떤 위치에 있으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있어도 내 뱃속에서 나와서 젖먹여 키운 내 자식은 내가 또 가르쳐야 되고 훈계해야 될 것이 있는 왜 내가 그 아이의 그 삶에 대해서 그 아이가 올바로 잘 살기 위해서 가진 그 마음 때문에 그 축복하는 마음 때문에 가져진 거예요. 근데 요새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갖다가 부모 말 듣는 걸 그냥 잔소리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부모가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권위를 잃어버린 가장 큰 이유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고 또 아이들에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부모 성김으로 보여주지를 못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식으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대로 내가 먼저 살아야지 아이들도 부모를 공경하는 게 이게 말씀이고 아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하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요새 부모들은 그냥 자식들에게만 엎어져 자라고 자기 부모들에게 하는 것은 힘들어하고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그거를 정말 뒤로 미루고 하면요. 우리가 네가 헤아린 대로 그대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볼때 우리 엄마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좀 너무해 하는 그런 거를 손녀들이 보고 자라 손자들이 보고 자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잘못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그 가정에서 자기 엄마가 집을 새로 지었는데 그 시어머니는 지하실에다 놓고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 그 2층에서 살고 1층이 이제 거실 그렇지만 할머니는 거의 위층에를 못 올라오신대요.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찾아 내려가서 만나줘야지 되는 할머니인데 별로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하루는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가 나이 들어서 엄마 그렇게 되면 내가 엄마가 하는 것처럼 내가 똑같이 엄마한테 할 거야 그랬대요. 그이 엄마가 섬찟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할머니를 지하실에서 빼서 그 자기들하고 같은 거기에 그러고서 그 할머니한테 잘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 손주들이요 할머니하고 쭉 같이 자랐고 교제가 있어서 그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손주들이기 때문에 그게 됐지.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가 할머니 대하는 것과 동일하게 할머니를 없이 여기고 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는 행동이 아이들이 보고 자랍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이에 익혀져요. 솔로몬이 잠언을 3000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았지만 그의 삶의 종말이 그가 여자로 인해서 우상숭배를 하고 결국은 방탕하게 돼 버리잖아요. 호의호식 속에서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많이 가지고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마음을 알아서 모든 사람에게 가르쳤는데 자기가 못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 그 못한 아버지를 닮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그래요. 말을 듣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기, 빨갱이가 말 잘하고 예수쟁이가 말 잘한다고. 우리가 말 잘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우리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역할이 있다는 것은 내가 크리스찬으로 사는 자리예요. 삶의 자리예요. 내가 빛을 발하고 소금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 딸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요건 가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가정 속에서 이 역할을 잘 하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자란 사람, 거기에서 있던 남편, 거기에 있던 딸과 그 아내, 거기에서 형제들, 그 사람들이 사회 나갔거든요. 그 사람들을 가정 안에서 잘 정말 그 아내로서, 아니면 형제로서, 엄마로서 잘 역할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밖에 나가서 그 영향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자들이 사회에 나가서 생활을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는 삶의 열매로 보여주는 자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나중에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쭉 나올 때도 말 잘하는 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머니로서의 지금 역할, 내 아들이 왕이다. 왕으로서 그 아들이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는 백성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호강시켜주세요 하는 아내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자리 하나 얻어볼까 하는 그런 입장에서 하는 얘기들이 전혀 아니에요. 오직 그 아들이 잘 되기 원하고, 그 아들이 올바르기 원하고,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합하기를 원하는 엄마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부를 때,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정말, 이거는 그냥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근데 그 관계가 뭐예요? 나의 아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 나의 분신. 내 태에서 나서 내 젖을 물고 내 품에서 자란 내가 그 누구보다도 잘 되기를 원하고 올바로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정말 축복하고 싶은 그내 아들아예요. 내 태에서 낳았다. 내 몸에서 나의 생명의 그 공급을 나눠 가지면서 그 그리고 자란 그 아들아, 제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영생 있는 걸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뱃속에서 내가 낳은 아이는 100년을 살든 얼마를 살든 죽어가는 생명이에요. 그럼 나는 죽을 아이를 낳느냐 얘기예요. 우리가 죽어가는 자식을 볼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아이가 낳는데 이제 한 달밖에 못 산다. 그럼 그 엄마가 얼마나 기가 막혀요. 1년밖에 못 산다. 아니, 이 아이는 20년밖에 못 산다. 이 아이는 이게 성인이 되면 안 되는 병이라 그렇게밖에 못 산다. 그것도 엄마가 계속 슬픔으로 살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이는 100년 있다가 죽는다는 우리 안 슬퍼요? 안 그래요? 10년 있다 죽으면 슬프고 100년 있다 죽으면 안 슬프냐고요. 내가 우리 아이를 죽을 아이를 낳게 했다 생각하니까 아이 볼 때마다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잘 살아도 이 아이가 죽을 아이인데. 근데 영생 있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영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는 그 아이 문제이기 전에 내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 아이는 절대로 죽어서는 안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그렇지만 살릴 분을 알았으면 내가 살릴 분에게 매달리지 않겠어요? 나는 살릴 수 없고 본인도 살수 없지만 그냥 죽음 앞에 정해진 그 죽어가는 그 순리 앞에 우리는 그냥 죽어가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영생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그거를 주시려고 하는 걸 알았으면 내가 그 아이 보고 붙들겠어요? 하나님을 붙들겠어요? 아이 보고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 보고 살려주세요 한다. 근데 또 아이에게 뭐라 그러겠어요? 네가 이 하나님에게 붙어야만 살아를 안 가리키겠느냐고요. 그래서 죽고 사는 거는 아이한테 선택권을 맡길 수가 없어요. 걔가 살아야만 되는 게내 마음이기 때문에 살았으면 죽지 말았으면이 내 마음이기 때문에 그 아이의 싫고 좋고 뭐그 아이가 두 번째 세 번째로 얘기하고 나는 더딴걸 원해 딴거 생각해도 나의 모든 생각은 얘가 살아야만 되는 거, 죽지 말아야 되는 게 항상 우선이에요. 그것이 제가 그 영혼들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에요. 그들은 집을 걱정하고, 저기, 건강을 걱정하고, 또뭐 사랑받는 거 생각하고, 또 유명해지고 지위 있는 거 생각하고, 이 땅에서 얼마 더 사는 거 생각하고, 다 그래요. 아니요. 저의 생각은 분명해요. 그 사람이 죽지 않는 거. 근데 죽지 않는 방법이 10년 사는 거, 100년 사는 게 상관 있는 게 아니라 죽지 않는 방법이 하나님의 생명에 접붙임받는 되는 거.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죽지 않으시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모두 안에 임해야만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온 세계 사람을 다 복음을 전하고 구원한들, 내 자식, 내 태에서 나온 자식들 잃어버리면 제가 어떻게 혼자 천국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아이들을 잃지 않게, 하나님 저 아이들을 꼭 영생 안에 살려주세요. 제가 옆에 있는 뭐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그 아이들이나 여러 가지 원하는 것, 또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바라는 것 많이 있지요. 다른 사람하고 동일하게 있어요. 그래도 영생 하나 때문에 딴거다 포기해요. 영생 하나가 벌써 은혜기 때문에. 그건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의사한테 죽어가는 자식 뭐라 그래요? 살려만 주세요예요. 살려만 주세요. 돈이 얼마 들지 내 생명을 다 바꿔서라도 살려만 주세요 하잖아요. 그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 만큼 나머진 하나도 붙잡을 것이 없고 아낄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는 게 내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내가 살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고 다 자기 멋대로 자기 길로 자기 잘났다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냥 자기의 육체의 소욕대로 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 하나님한테 졸라 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왜? 나보다 그들을 살리기 원하고 그들을 죽지 않게 원하는 그 마음의 소유자가 하나님인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아주 그거 졸라 대는 것만큼은 내가 하나님 뜻하고 합해서 졸라 대는 거예요. 주기 싫어하는 하나님한테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더 주기 원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영생이고 평강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나에 대해 내가 내 뜻을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왜? 나도 그것이 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 세상에서 왕이 되고 유명해지고 칭찬받고 모든 재물을 갖고 아무리 훌륭하게 잘 살아도 100년 있다 죽는 거라면 나는 그 자체가 슬퍼요. 그 자체가 허망하잖아요. 내 태에서 난 아이가 죽으라고 우리가 낳은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천년만년 살것 같이 죽음이라는 거 생각을 안할 뿐이지 죽는 거다 알잖아요. 그런데 사는 길이 있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영생이라는 길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 영생 하나에 비해서는 이 땅에 100년 남짓한 몇십 년에 그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가 기도하고 붙잡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가 어떻든 간에 이거 생명 영생 주세요. 이해가 가세요? 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는 그것 때문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두고 맨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교회나 다른 영혼들 섬기고 그렇게 하는 엄마 같지만 제가 항상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 나는 너희들을 한 번도 땅에 놓은 일이 없다. 너희들을 주님 손에 놓지. 내가 돌볼 때는 내가 전맥에서 너희들을 내온 육신에 내 정말 탈진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을 만큼 내 모든 거를 다 너희들에게 주었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썼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이 이제 자기의 길을 갈때 내가 안아서 키우는 시대가 떠나면, 그 연령이 떠나면 그 아이들이 가야 되는데, 정말 아까 학교도 회사도 결혼도 못 쫓아간다고 아이들이 클수록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몸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이제 1년에 한두 번 만나도 뭐 해줄까? 뭐 먹고 싶냐? 어렸을 때처럼 해도 걔네들이 괜찮아요, 괜찮아요예요. 내가 지금 뭐 걔네들을 안아주겠어요, 씻어주겠어요, 먹여주겠어요. 엄마가 어려서 한게 그건데 지금은 해줄 수 있는 게참 없어요. 내가 해줄 수 없는 그러한 엄마지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그 아이들을 자꾸 위탁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유능하고 커서 지금 왕같이 되어 있다 그래도 그 아이는 하나님에게 보호받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잖아요. 내가는 못해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정말 가르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간섭이 꼭 필요하니까, 다스리심이 필요하니까, 네가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 배워라. 하나님 앞에 들어라.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에게 순종해라. 그건 똑같은 거예요. 왕이 어떤 사람에게도 듣고 묻고 순종하지 않을 그러한 정말 사람의 그 사회 속에서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도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고, 해야 하는 거 안다 할지라도, 그걸 하고 싶다 할지라도, 죄의 법이 있어서 인간의 힘으로는 죄와 육을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르메엘의 엄마가 옆에서 왕된 그 왕으로서 있는 아들을 보니까 사실 걱정스러워서 이 말을 했을 거예요. 아마 잘하고 있다면 이 말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이 서신 속에서 얘기하는 거 봐도 그렇고요. 우리 이렇게 르무엘 엄마가 얘기하는 거 봐도 직접적으로 너 이렇게 잘못했지, 이렇게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가 자원해서 순종해서 따르기를 원하는 그러한 정말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그 상대방, 내 자식이지만 그러나 그 상대방의 인격과 상대방의 그 마음, 그리고 그의 삶을 존중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나는 너 걱정스러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질 않잖아요. 내가 서원해서 낳은 아들, 그거는 기도해서 낳은 아들. 다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아들이지만, 내 태에서 낳지만, 너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아들이야. 하나님의 뜻을 갖고, 하나님이 내 태에, 내 뱃속에 주신 아들이야. 내가 극히 기도해서 받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하냐? 먼저 제일 먼저 얘기한 게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여자에게 쓰지 말라는 거는 정력으로 여자에게 빠지지 말라지요. 그리고 또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는 거는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왕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여자들, 그 여자들에게 내 기력을 허비하지 말아라, 탕진하지 말아라 하는 의미도 되고요. 아니면은 네가 다른 왕들하고 싸우고 맨 그거에 이렇게 비교 경쟁함으로써 남 망하게 하고 남 끌어내리게 하고 그러한 것에 너의 기력을, 너의 삶을 탕진하지 말아라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럼 아주 간단한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은 오히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는 거는 이 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남자든지 이렇게 되기 쉬우니까라고 하는 그 엄마의 미리 걱정하는 그런 우려 속에서 나온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자에게 탕진하는 거. 이 정욕 문제는요. 사람,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그, 정력을 품고 보더라도 그게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정력적인 문제는 이성보다 더 다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윗도 밧세바의 목욕하는 거를 보고 그냥 정력에 이끌려 버리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하면 안 돼가 있어도 그냥 해버리는, 저질러 버리기 쉬운 가장 큰게 뭐냐면은 이 남자가 여자에게 이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부드러운 말로, 달콤한 말로, 또 아름다운 웃음과 손짓으로 모든 것을 치장하고 이렇게 화려하게 해서 그 사람들을 유혹하는 게 여자들의 뭐예요? 남자를 끄는 그 뭐랄까 무기예요. 근데 그 무기들을 다 가졌어요. 그러니까는 보기만 해도 미혹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는 게 남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딸들은 겉으로 단장하지 말고 속으로 단장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딸들은 그렇게 하라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겉을 치장하고 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사람들의 눈길 끄는 거거든요. 저희 조카가 자기 엄마 보고, 엄마는 결혼을 했는데 왜 그렇게 모양 내고 화장하고 뭐 하고 하느냐고 뭐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걔가 생각할 땐뭐그 아들이 저기 뭐야 성인이 된 아들, 대학 졸업한 아들인데요. 근데 그 아들이 생각할 때는 여자가 화장하고 치장하는 것은 남자 보이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남자들이 거기에 끌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회는 정말 하루하루 아주 아슬아슬하게 거의 벗다시피 노출을 하고 보여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거를 더그 아름답게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젊었을 때한 모습이니까 그거를 정말 기념하기 위해서라도 더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내 인격이나 나라는 뭐랄까, 존재를 사랑하지 않고 내 몸을 사랑하고 내 얼굴을 사랑하고 내 그런 거를 사랑한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상처받아야 될 일이에요. 그 사람은 또더 아름다운 거 있고 또딴그 매력 있는 다른 좀그 색다른 그런 마음 끌리는 거 있으면 갈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이 세상에 나는 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인정해 준다는 거는 외모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젊어서 부부 만나가지고 늙어 보면은 늙을 때까지 아픈 거또 늙어서 쭈글쭈글해지고요. 흰머리 생기고 몸도 이렇게 초췌해지고 그러는 거다 서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수록 사랑이 더 깊어가고 더 서로에 대한 극률함, 인정함, 그리고 서로 그 귀히 여김이 더 자라야 그게 부부지요. 젊어서 제일 싱싱하고 예쁠 때 만나서 그런데 10년, 20년 살다가 이제 중년이 되고 노년이 돼서 너 쭈글거려, 비기 싫어, 할망구야, 뭐 하룻밤 이러고서 이런 데면은 그게 말하자면은 정말 그 사람과 사람의 그 사랑 관계, 그리고 서로 귀히 여기는 거 그거 아니지요. 내가 사랑을 받는다는 건 내가 사랑을 받아야지. 내 얼굴이 사랑을 받고 내 몸매가 사랑을 받는 거는 사실 사랑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자가 사람을 미끼로 끌기 위해서는, 먹이를 끌기 위해서는 내 몸매나 내 얼굴이나 달콤한 말이나 무엇으로 끌어올 수 있어요. 그걸 끌려가는 게또 남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찾는다면 우리가 여자로서는 오히려 상처받아야 될 일이고, 저 사람이 정말 나를 뭘로 알아요? 겉모습만 보고 온다지요. 그렇지만 또 남자가 그거 끌려가는 남자는 뭐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은 그 속에는 음부가 있고 그 속에는 너희가 내 영혼이 거기에 가면은 반드시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고 덫에 걸려서 죽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외향적인 거그 외모의 치장과 그거에 칭찬받고 그것으로 사람의 눈길을 끌려고 하는 그러한 그 지금 세대 방탕하고 그리고 정말 뭐라 그럴까? 우리 스스로가 타락한 거죠. 그런 세대에 우리가 쫓아간다면 우리는 남자들을 유혹하는 자요. 거기에 끌려가는 남자는 다 아주 함정 속에 덫에 걸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볼땐 그게 얼마나 딱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여자에게 네 힘을 쓰지 말아라. 기력을 쓰지 말아라. 여기에서 나중에 현숙한 여인이 나와요. 그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네가 네게 그런 사람을 짝 지어 주셔야 해요.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담을 재우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그리고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데리고 간 게, 그게 아내예요. 하나님이 짝져준 거는 그거가 짝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남자 좋은가 저 남자 좋은가 계산해보고 재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 짝져줬나 저게 짝져줬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져준 거는 나의 그 남자가 잘때그 갈빗대를 통해서 여자를 데리고 갔을 때 그걸 짝져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기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짝을 져주면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알게 되는 것뿐이에요. 내가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주님의 그 인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짝져주신 거를 둘다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주 안에 있는 거를 안 하면 어떡해요? 짝만 그렇게 찾으면 그게 되지 않아요. 지금 여자에게 내 힘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는 네가 여자 찾기에 애쓰지 말아요. 너의 정욕에 이끌려서 그 사람들의 유혹에 빠져서 아니면 정치적인 것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해서 그 여자에게 힘쓰지 말아요. 왜? 너는 기도해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의 모든 것, 너의 가진 것, 너의 시선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지요. 왕이기 이전에 내 아들, 걱정하는 엄마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왕이 아니라도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딸로서 나를 하나님의 딸로 보는 사람이어야죠. 하나님이 짝져주신 걸로 봐야지. 내 외모나, 내 가진 것이나, 할수 있는 것이나, 내 몸매나, 나를 외모, 뭐랄까, 정욕적인 눈으로 봐서 데리고 가는 그러한 사람은 나를 정욕의 대상으로밖에 생각 안 하는 거잖아요. 아내는, 물론, 정말 사랑하는 자고 성관계를 가지며 아이를 낳으며 한 가정을 꾸려서 일생 같이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정욕에 이끌려서 결혼해서 정욕의 대상으로 아내가 된다면은 그 아내는 사실 참 가엾은 거지요. 그리고 아까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마라. 남하고 다투고 비교하는 일에 너의 그 힘을 허비하지 말아라. 또 어떤 성경의 그 해석에 있는 것처럼 그 남자 왕을 멸망시키고 여자 그러한 망하게 하는 그런 여자들에게 탕진하지 말으라는 강조하는 말도 되고 그렇습니다. 어느 쪽을 해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왕은 그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 남하고 전쟁하고 다른 나라를 뺏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르무에라 포도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다. 포금을 하는 것, 술에 취하는 것, 그것은 왕으로서 마땅하지 않다. 술을 많이 먹고 취하면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고 모든 생각과 그리고 사고의 뭐예요? 그 선명함 그리고 올바름을 잃어버리기가 쉽지요. 뿐만 아니라 실수하고 감정적이며 또 잘못하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래요. 취해서 홧김에 얘기하는 거 말을 해놓고도 잊어버리고요. 그러니까 결국 왕에게 술을 금하는데 우리 옛날에 어떠한 옛날 사극이나 어떤 거를 봐도요, 왕들이 술을 안 먹는 왕이 있었을래나 싶을 정도로 술이라는 건 연회와 그냥 여자와 그것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은 방탕하게 하는 거에 원인도 돼요. 술을 취하는 것은 사람의 사고력을 잃게 하고 올바른 방식, 그리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데에 정말 방해가 되는 원인이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술 자체는 별거 아니에요. 음식이지. 마시는 거지. 그렇지만은 그것이 폭음이 되면. 그런데 여기 술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강건한 백성에게 공의를 굳게 할까 두려우느니라. 왜 술이 왕에게 맞지 않느냐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길을 잃어버리고 치우치게 되고 감정적으로 되고 아니면 이성을 잃게 되고 그리고 또 가엾은 힘없는 불쌍한 백성들을 보살펴야 되고 그들을 이렇게 보호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굳게 할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옛날 왕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재판이었어요. 재판권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이 옳고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해주는 것이 왕이었거든요. 법을 정하고 그 법을 이렇게 집행해주는 게 왕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재판소가 따로 있지만 그때는 왕정에서 왕이 다한 거예요. 왕의 말이 법이고 그리고 왕의 재판이 그냥 그게 형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재판을 굽게 한다. 올바르게 못한다. 왜? 취하면은 올바른 사고력을 잃어버리니까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에게 아까 듣고 배우고 해야 된다 그랬어요. 왕이라 할지라도. 근데 그걸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냥 형을 주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엄마가 지금 걱정하는 거죠.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그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술이라는 것이 어떤 마약 같은 아니면 진통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왕에게는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 아니면은 슬프고 고통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줘라. 그럼 그 사람은 잠시 잠깐이라도 그 고통을 잊겠지. 그러나 그거는 왕에게는 그게 맞지 않다요. 왕은 죽어가는 사람도 아니고 슬픈 사람도 아니에요. 왕은 올바로 정신 차려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 특히 그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 백성들을 올바로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되는 게 왕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것이 폭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삶에서 술은 안 마신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데 방해되는 어떤 요소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끊어라. 그걸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네 사고력이 흩어져. 네가 감정적이 돼. 우리 요새는 금식뿐만 아니라 그 컴퓨터나 테레비를 끊는 그러한 운동들이 금식하듯이 끊는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빠지고 거기에서 자꾸 젖는 것 때문에 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식도 사실 내 어떤 육계, 내 정력에 우리가 자꾸 이끌려갈 때 금식을 하면은 우리가 나의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아,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내가 하나님 것이지 하는 어떤 자리를 되찾아 갈수 있는 게 금식의 어떤 이익의 하나예요. 그런데 그 우리가 정말 끊어야 될 거를 끊는 거. 여기에서 그 술이 약으로 쓰임 받거나 하는 그런 자체에 대해서는 이 엄마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왕에게는 합당치 않다. 더더군다나 폭주, 독주는 합당치 않다지요. 취하지 말라예요.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강건한 자의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왕이 자기에게 잘하고요. 자기 옆에 있어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의 말은 많이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가까운 자. 아니면은 자기에게 아부해서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은 항상 가까이 자기가 하고 또 그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왕이 정말 세워진 이유는 가난하고 고독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왕이 만약 간신배들과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왕으로서 그 사람은 폭군이요? 선왕이 될수 없는 거예요. 우리 역사 속에서 좋은 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백성들을 잘 돌보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없는 백성들에게 그 살기 좋게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사정을 알아주는 게 선왕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한테 뭐를 잘 이렇게 보호를 받으려고 하나님 가까이에 힘 있는 자로 옆에 가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폭군이 아니라 선왕이세요.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없을 때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제일 가까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병자와 죄인을 위해서요. 병자를 고치려고. 그리고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길 잃은 양은 찾아가지요. 그렇잖아요. 양 옆에 목자가 계신 것은 양이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 길도 모르고 스스로 먹을 것도 찾지 못하고 하는 연약한 자기 때문에 목자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약하고 병들고 치우치고 죄 속에서 허덕거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계신 거거든요. 미련하기를 내가 미련한 것도 모를 만큼 미련하고 우리가 교만하기를 내가 교만한지도 모를 만큼 교만한 거거든요. 난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옳은 것처럼. 나의 정력과 나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냥 막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육체와 더불어 정력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여자를 보고 이끌리고 그리고 서로 비교 경쟁해서 내가 높은 데 가서 큰 왕이 되고 그힘 있는 왕이 되려가는 그런 것들 또내 힘을 과시하고 내 쾌락을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그리고 내 옆에 가까이 있는 나에게 아부하고 뇌물 주고 내게 유익한 그런 속에 있는 그 왕의 모습이 아니라 약하고 어렵고 가난하고 그러한 자들에게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손길이 가는 그러한 왕이 되기를 원하는 그 엄마 마음. 그 엄마 마음이 지금 르무엘 왕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땅에서 너희들은 내 이름을 가진 내가 너희들의 보장이고 파송한 정말 나의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보낸 것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그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가난하지 않은 자는 복음을 원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는 아이로 태어난 그것을 인정할 때 나는 그 아이가 살아야 되겠다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그 아이가 대통령이 되던 그 아이가 무슨 왕이 되던은 나의 바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아이가 죽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는 거는 낳은 엄마로서의 바람이고 사랑하는 자로서의 바람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산다면 하루의 괴로움이 족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거는 악담이지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생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영생은 눈물 없는 곳, 근심 없는 곳, 싸움과 어떠한 시기 경쟁, 그리고 그러한 괴로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다 사라지고, 변하지 않는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빛가운데 있는 어둠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세계에 우리 아이가, 내 사랑하는 자가 다 있어야 되겠다. 무엇을 가장 바랄까? 하나 바라려면 그거 하나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기 위해서예요. 그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덕분에 하나님의 그 영생에 우리가 옮겨졌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근데 나만 옮겨져서 되느냐고요. 나의 사랑하는 자도 같이 가야지. 우리가 왜 전도를 하며, 왜 중보를 하느냐? 그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중보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도 그 영생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명했기 때문에,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 봉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아서 그거가 나의 원함이 되었고, 나의 바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난한 자, 외로운 자, 고독한 자, 궁핍한 자, 강건한 자, 거기에는 나도 안 가기 원하고, 우리 아이들도 가지 않기를 원해요. 아니요. 그곳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손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고자 하면 부자도 돼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유명해야 되고 뭔가 가져야 되는 거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을 내힘 삼아서 하나님을 내 방패 삼아서 하나님을 내 산성 피난처로 살려면 내가 가난한 자 정말 그 애통하는 자 그리고 내가 의에 주리고 목마르고 내가 스스로 살수 없고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이 세상에 지혜 있고 힘 있는 자를 택한 게 아니다. 어리석고 힘 없고 그리고 비천하고 없는 것과 같은 자를 하나님은 택하셨다 그랬어요. 육체를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왕의 역할, 왕의 직무는 그러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왕의 직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목회를 할 때요, 양을 돌본다 그러죠, 목사님들이. 그러면 양은 어때야 돼요? 어리석어야 되고, 약해야 되고, 지멋대로여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 도움이 필요하고, 일방적으로 그냥 베푸는 자여야 돼. 베푸는, 그렇잖아요. 양이 그런 존재 아니에요. 약하고 지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아그 양은 훈련시켜야 되지도 않고 채찍으로 때려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옆에서 돌보고 계속 끌고 다녀야 돼요. 양하고 목자 관계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기 위해서 모든 양을 유능한 왕으로 힘 있는 양으로 자랑거리 되는 양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양이 아니라 다들 육체를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잖아요. 근데 나 자신이 예수님의 양이에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그랬지만 베드로는 양치기가 아니라 어부였습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내가 너의 목자니까. 네가 나를 따름으로 인해서 정말 뭐야? 내 양을 치라는 거는 그 양들을 돌보라.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하라죠. 우리 보고 다 뭐라 그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하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한 것 같이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발 닦아주고, 그리고 섬긴 것처럼 너희들도 하라. 예수님이 다 본을 보여주시고 하라고 한게 우리들이 지금 뭐예요? 뭐 목사든지 그 지체 속에서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하게 하시지 않은 거는 우리는 할 수도 없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이기 전에 예수님이 필요한 자예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100년 있다가 죽어가는 그런 그냥 인생이에요. 죽어가는 인생이에요. 죽으려고 태어난 인생이에요. 의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이건 불치병이니까 몇달못 살아요. 그거를 사형언도라고 보통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아니요, 성경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하나님의 사형언도가 우리에겐 이미 있어요. 사형언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살리우심을 받는 이 한순간이 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엄마기 때문에, 아들이 왕이라 그럴지라도 엄마기 때문에 이제 얘기한 것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여자들은 신데렐라 되기를 원하지요. 백마탄 왕자를 기다립니다. 그렇지만은 저도 아들만 넷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며느리를 이렇게 생각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저도 여자고, 또제 형제는 딸만인데, 우리들이 연약함을 알고 육체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다 그런 모든 걸 아는데 우리 며느리는 이런 사람 주세요, 저런 사람 주세요 할 그게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건 너무나 무경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뭐 좋은 거다 해가지고서 좋다고 해서 세상적인 좋은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나한테 그거 주세요라고 우리 아들들에게 그거 주세요를 내가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짝지어준 자를 만나게 해주세요를 기도했어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가정 상담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많은 이제 가정들을 케어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절대로 내가 부모로서 결혼 반대하지 말아야지였어요. 그 아이가 결혼을 만약에 잘못해서 또 고생을 한다 그래도 합력해 선을 이룬 하나님 안에서 그 아이가 선택을 할 만한 어떤 그 틈과 잘못된 생각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거기에서 겪는 여러 가지들. 뭐, 결혼했더니, 병이 들었다, 누가 죽었다, 뭐가 사고를 당했다, 여러 가지 있잖아요. 죄하고 상관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도 그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키우시고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편하게, 이 땅에서 좋게 해주세요를 본능적으로는 다 갖고 있지만 그걸 기도로 하나님한테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 하나 덧붙인 거 있어요. 제가 그냥 아들의 허물을 아니까. 엄마라는 거는 아들의 허물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그러한 아내를 주세요. 그러한 며느리를 주세요. 허물을 때문에 업수 여기거나 허물 때문에 비판하는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그 아내들이 또 장모들이 여자들이 밖에서 남편 비판하고 그 모든 시댁 식구 비판하고 뭐 이런 그 비판하는 따지는 얘기들을 듣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물론 상처도 받고 당하고 억울한 그런 그 며느리들 많이 아내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또 뭐랄까 자기들의 잣대에 올려서 계속 씹힌 당하는 남편들이 있고 또 시댁 식구들이 있잖아요. 내가 가만히 보면은 참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귀히 볼수 있는. 그래서 제가 저희 며느리랑 그래요. 너하고 나한테는 그 아들은, 너한테는 남편이고 나한테는 아들이잖아요. 귀중한 사람이니까 그냥 귀히 여기고 중히 여기자. 뭐 따지지 말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 엄마가 아내 얘기를 할수 없었던 거는 아들에게 삶에 있어서 그 아들이 정말 여자에게 힘쓰적게 방탕하지 말고 허황된 거에 힘쓰지 말고 그리고 그 쾌락을 쫓아서 취하고 그 속에서 그런 타락한 생활을 하지 말고 또잘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보살펴주며 올바르게 공정한 재판을 하는 그러한 선왕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보다도 제일 원한 거는 가정적으로 행복하길 원한 거예요. 근데 가정적으로 행복하기 원해서 필요한 거는 현숙한 아내였습니다. 지금 딸에게 얘기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들에게 얘기한 얘기예요. 근데 현숙한 아내라는 게 뭐냐? 여기는 그냥 여자를 얘기한 거 아닙니다. 앞에는 여자에게 허비하지 말 거예요. 그리고 여기 10절에서 나오는 현숙한 얘기는 아내예요. 이 아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아내가 진주보다도 귀하다. 결국 남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내예요. 우리가 아내 역할 하나 잘하고 못하고가 남자 하나 살리고 죽이고가 있어요. 엄마 역할 잘하고 못하고가 아이들을 정말 좌지우지하는 영향력이 제일 크듯이 아빠보다 엄마가 훨씬 크지요. 가정을 지키는 거, 남자를 행복하게 하는 거, 남자 자신보다 여자의 역할이 훨씬 큽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희생하고 뭔가 하나님이 짐져준 게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시며, 우리를 믿어주시며. 그래, 저희 며느리가 그 하나님이 너를 믿어주시고 하나님 아이를 허락했으니까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한테 물으면서 하나님이 하려는 대로 키우면은 너는 하나님 안에서 엄마로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훌륭하게 엄마 일을 해낼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마찬가지예요, 우리. 내가 현숙한 아내인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딸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현숙한 아내로서 아내 역할을 잘할수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태어나서 시집 가기 전에 현숙한 여인이 된 사람은 없어요. 그잖아요. 현숙한 아내라는 아내 자체가 벌써, 결혼해야 되는 거고. 그러나 그 현숙함이라는 게 갑자기 되는 일은 아닙니다. 역시 아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딸로서 자라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구습이라는 거를 매일 벗어야 되는데, 구습이 우리에게 배워진 중독성이 강할수록 벗기가 어렵지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예수 믿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은 어려서부터 자기 맘대로 안 살고, 어려서부터 세상을 쫓지 않고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하자면은 걸음마가 익숙된 거예요. 이미. 그랬을 때 아내로서 사는 것도 자리가 바뀌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에는 이미 훈련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 일을 또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요, 우리 자신이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지금 이제 시어머니 나이가 들어서 그런 자리니까 제가 이제부터 결혼 생활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나의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 나의 실수나 여러 가지 그 모자란 거에서 얻은 거,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늙은 여자들에게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라 그랬거든요.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그리고 가사 일에 열심히 하며 그러면서 쭉그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야 되는 몫을 그 늙은 여자에게 있겠습니다. 늙은 여자가 자기의 어떠한 실패까지라도 자기가 미숙하고 어리고 그래서 깨달은 것까지라도 결국은 젊은 여자들을 키우는 데 쓰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현숙한 여인으로 살기를 배운 일이 없고 들은 일이 없고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못한 것들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삶 속에서 배우고 익힌 것들, 아, 나는 이미 찬스가 지나갔으니까 그만이야. 아니에요. 지금 이 엄마가 아들에게 하듯이 우리가 젊은 여자에게 그리고 또 아들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정력을 쫓아서 여자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여자를 네가 얻을 수 있도록 네가 해라. 저희 둘째 아이는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럼 너가 뭐를 안다고 결혼을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 딸에게 이제 그 가져진 마음이 처음이래요. 그런데 살아보고 새겨보고 좋은지 아닌지를 테스트하고 결혼하는 그런 거는 자기는 못하겠대요. 미안해서 상대방에게 미안해서 그건 못하겠대. 결혼해서 겪어가고 결혼해서 알아가고 결혼해서 감당해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도 테스트 해보고 아니면 버려라를 얘기를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저는 반대하지 않기로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짝지어준 자를 결혼하게 해주세요를 했기 때문에 걔네들이 아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심에 대해서 인정하기 때문에 그냥 인정하고 따라가기로 한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아이의 저희 그 둘째 아이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아이가 하나님이 준 사람을 하나님의 딸로 보는 자기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듣고 있는 것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입니다. 아들입니다. 네가 하나님 안에서 절제하며 근신만 하며 가난한 자를 보살피며 왕으로서 지혜롭게 공정하게 그렇게 살면은 네가 하나님이 짝지어준 여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것도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짝지어주심이지 남자가 여자를 찾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자기가 다 예쁜 여자들을 보고 찾아갔어요.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의 아리따움을 보고 그리고 결혼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들은 그냥 육체구나 그러면서 영이 떠났다라고 그래요. 아리따운 육뭘 보고 끌려서 결혼하는 그런 결혼. 아니면은 저 사람 돈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뭐를 잘하니까 뭐 뭔가 계산해서 하는 그런 것들. 정략적인 결혼 나쁘다고 얘기하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 계산하더라고요.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고생할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그 편하고 하는 거가 다 되게 뭐 물질적인 거더라고요. 아니면 성품적인 거. 병든 사람하고 병수발하러 결혼하려는 거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짝지어주시지도 않고 또 그렇게 짝지어주셨을 때는 그 뜻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짝지어주심을 기다리고 결혼한 것이 성경에 나오는 거는 이삭의 결혼이에요. 이삭이 리브가를 데려올 때 그냥 아버지가 그 종을 시켜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정말 다 자기들이 하지 않았어요. 서로가 다 믿음으로 해서 그 리브가가 그 말을 듣고 알지도 못하는 이삭에게 옵니다. 그때 이삭이 40살이에요. 그런데 이삭에게 데리고 왔을 때 그냥 사라의 장막에서 이삭이 그냥 그 자기 아내를 맞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도 또 40년을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스토리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맞는 그러한 결혼은 결국 뭐 연애 결혼이 아닌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 그 젊은 지체들에게 결혼을 중미 결혼하고 싶으냐 연애 결혼하고 싶으냐 했을 때 100%가 연애 결혼이었어요. 그거는 지금 세대예요. 저는 뭐 중미 결혼이 좋고 연애 결혼 안 된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아이다가 우리 신앙인의 정말 기본이라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짝지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내가 짝지든지 사람이 짝져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짝졌냐 아니냐를 자꾸 거기서 따져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손길은 거기에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우리가 서로 돌 던지면서 너는 죄고 너는 아니고 이거 할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엄마가 지금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원하는 거, 왕으로서 잘 사는 거, 왕으로서 잘 감당해 나가는 거, 그보다도 사실은 더 원하는 거는 행복한 결혼이에요.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10절부터 31절까지가 쭉 현숙한 여인에게서 나옵니다. 그건 진주보다도 더 귀하다. 어떤 것에도 비할 수 없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 아니면 우리들의 자녀들의 결혼 문제, 그들의 어떠한, 우리들이 이미 지금 나이들이 있으니까요. 할 때, 아니면 또 우리가 그 남편 앞에서 하나님의 그 아들에게 보내신 정말 하나님의 딸로서의 현숙한 여인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또 그, 정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딸로서의 아내 역할을 잘 하는 거죠. 남편이 내게 남편 역할 잘해주나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딸로 아내 역할을 잘할수 있는 그러한 우리 또 그러한 아내를 얻을 수 있는 우리 아들들 또 그러한 아내 역할을 할수 있는 우리 딸들로서 우리가 가르치고 그리고 구하게 되는 그러한 엄마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우리에게 역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그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르무엘 엄마를 통해서 그 엄마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셨사오매 하나님 우리들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자녀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지체들을 위해서 르무엘의 엄마 같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러한 기도를 갖게 하시고 그러한 정말 가르침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짝짓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행복한 가정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